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News Focus입니다.
北朝鮮側は拉致被害者及び拉致の疑いが排除されない。
北朝鮮軍が한국에위치하게되면간접적으로북한당국에대한압박으로작용을해서간접적으로나마북한이군개선에도움이되지않을까
와니외교부장
얘기들많이듣고
보면앞으로6월경으로예상되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한국방문을사전에여러가지의제조율을하고
The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seeks to apply the same type of pressure that the Treasury Department
지난 한 주에 등장했던 주요 뉴스거리와 관련된 음성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북한과 일본이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전면 재조사 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할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북일 국장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양측은 회담이 끝난 직후에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아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두 나라는 지난 29일에 납치자 문제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북일 간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북한과 일본 간의 합의 발표는 그야말로 전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루 전에 그 회담이 끝나면서 아무런 합의도 없이 끝난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합의 내용을 보면 역시 일본과 북한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로 꼽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고받기를 한 것입니다.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재조사하기로 했고요.
네.
또 일본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제재 완화 문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북한은 이 납치자 문제 재조사를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위원회는 납치자 문제뿐만 아니라 행방불명자 그리고 그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북한에 잔류한 일본인 문제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유골이나 묘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이고도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그 조사위원회, 북한의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는 시점에 북한에 대한 인적 왕래 규제를 해제하고 또 송금과 휴대금액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이 입항하는 것을 그동안 금지해왔는데 이것을 해제하고 또 제1번, 일본 내 조선인 지위 문제를 성실히 협의한다. 이렇게 합의하고 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 두 나라 발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치를 하고 있지만 어떤 차이점도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회담 결과를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합의문 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설명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 대체로 조사와 제재 해제 등에 관해서 조건을 상세히 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 일본이 각종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스가 장관은 관계 성청과의 조정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북한의 조사 개시 움직임을 확인한 뒤에 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고요. 북송 제일교포 가족을 운송해온 북한 망경봉호에 관해서 북한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스가 장관은 입항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조총영 중앙본부 건물 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합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경계심이 반영됐다.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합의가 나오자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로 그 분석을 하느라고 바쁜데요. 그동안 두 나라가 계속 협상을 해왔지만 진전이 없다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은 과연 무엇일지 이 북한 쪽 입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북한 측의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는 그 북한이 외교적인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그 북한의 그 외교와 관련해서 상황을 보면 사실은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삼각동맹을 맺어서 이 철저한 공조하에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여기에다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중국과도 사실 지난해 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에는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 분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한국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외교적인 고립에서 탈피하면서 이 국제적인 그 압박을 어느 정도 흐트러뜨리는 그런 그 목적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이 첫 번째고요. 경제적 이유도 큽니다. 이번에 그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서 북한은 북한 내에는 현재 그 일본에서 북송된 한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가까이
네.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제재가 완화가 되게 되면은 일본 내 가족들로부터 송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으로의 물자 반출, 반입이 허용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단기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지만 일본으로부터 북한은 궁극적으로는 전후 그 대일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국교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그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경제적인 이유도 적지 않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 국내적으로는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외교적인 업적으로 이 북일 간의 협상을 내세우면서 국내적으로 이미지를 좀 높인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동시에 궁금한 것이 일본의 그 원인은 뭐냐 그렇게 하기로 한 그 원인이 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그동안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제재 해제도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네.
이번 합의를 통해서 과거보다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이나 집단 자위권 문제 등 국내 비판 여론을 약화시키려고 이번 그 북일 합의를 추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 재해석, 더 나아가서 그 중일 관계 등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높아짐으로써 결국 일본의 앞날도 썩 밝지 않다 이런 내용이 그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었는데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북일 합의를 타결했다 이렇게 보는 분석입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나 또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견제의 성격도 이번 북일 합의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일본 내에서 전반적인 반응은 어떤가요?
이번 북일 합의는 상당히 반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일본은 그 납북자 문제에 지나치게 그 몰두해 있다라는 얘기를
네.
이 국제사회 주변국들로부터 들을 정도로 이 문제 해결을 사실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해 왔습니다.
네.
이거는 비단 현 그 아베 총리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들도 상당히 외교 대외 정책에서 특히 북한과의 그 관계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왔거든요.
네.
아,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그 첫 발을 내딛었다. 그 해결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내적으로 상당한 그런 그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이렇게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납북자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납북자 가족들은 그 북한과 일본이 전격 합의한 납치 문제 전면 재조사에 대해서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재조사를 통해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이 과정을 주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납치 피해자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그 가족들은 이번 합의가 그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베 총리의 지지가 높아지면은 그동안에 아베 총리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안들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네.
핵심적인 것이 바로 집단 자위권을 네. 인정하는 쪽으로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이번에 북일 합의를 통해서 여론의 지지를 좀 더 높이게 되면은 좀 더 탄력을 받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앞서서 이현철 기자가 설명했던 대로 이번 합의 자체도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의도에서는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어려운 점들을 돌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 아닙니까?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드린 집단 자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합의로 인해서 앞으로 북일 관계 개선이 크게 좀 그 진전을 보일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미국의 전문가들은 납북자 문제 재조사 합의를 계기로 북일 관계가 크게 진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재조사는 그동안 북일 관계 진전의 척도로 여겨져 왔었는데요. 두 나라가 전격적으로 재조사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북한으로서도 그동안 그 북일 회담에서 재조사 문제에 관한 논의를 거부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에 큰 양보를 한 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번 북일 협상이 이전과 다른 점은 그동안 일본 내 지식인 사이에서 그 선 납치자 문제 후 북일 수교 이런 원칙을 바꾸라는 요구가 시작이 됐다면서 이렇게 된 측면을 보면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북일 관계에 상당한 진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서도 두 나라가 납치 문제 재조사에 합의를 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자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변수는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북한의 그 특별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것인가
네.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북한이 아무리 나름대로는 조사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이 관계는 사실 급속도로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전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납북자와 관련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고이즈미 총리에게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섯 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으로 북한은 사실 납북자 문제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본 내 여론은 정반대였습니다. 17명을 납북했는데 그리고 5명만 돌려보냈으면 12명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것이냐. 네.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네. 그 이후로 오히려 그 당시 그 사안으로 인해서 북일 관계가 더더욱 그렇게 냉각됐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7명을 놓고 보면 5명은 송환된 상태였으니까요.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8명은 사망했고 12명 나머지 가운데 네. 나머지 12명 가운데 8명은 사망했고 그리고 4명은 아예 북한으로 납북된 사실이 없다라는 주장 아닙니까?
네.
바로 일본의 그 전면 재조사 요구는 이 12명에 대해서도 북한이 성실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밝혀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합의를 한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느냐가 실질적인 개선 그리고 이번 합의가 계속해서 유지되느냐의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러면 한국의 대북 정책에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그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 있고 또 북핵 문제 해결에도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북일 간의 급속한 관계 진전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선택지들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해제 이런 것들이 그 한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특히 이번 북일 그 합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를 보면은 그 향후 남북 관계에도 그 이번 북일 합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번 북일 합의로 협상력이 더 강해진 북한이 고자세 또는 그 비타협적인 자세로 그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대북 공조 여기에는 과연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들 분석을 하고 있나요?
예, 그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이번에 북일 간의 합의가 이 세 나라의 공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좀 더 수적으로는 적기는 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네.
그런 그 입장들은 이 인도주의 문제, 납치자 문제는 애초부터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그 지지를 보냈던 사안들이고 또 이것은 핵이나 이런 미사일 같은 안보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의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조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지만요. 또 상당 부분의 또 전문가들은 이것이 일본의 그 대북 공조 체제에서의 그 역할을 좀 약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 나라의 공조를 좀 그 흐트러뜨리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 첫 순서로 북일 간의 전격적인 납치자 문제 재조사 합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개설된다. 그런 그 뉴스도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네, 지난 2월에 그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약칭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에서 그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반인도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그 기관과 개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기록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조직을 설치할 것을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 이사회는 이 제안을 반영해서 3월 말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결의안에 따라서 유엔 최고 인권 대표부가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그 한국 설치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 사무소를 그 한국에 설치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그 비판을 하고 했었는데 북한 인권 사무소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예, 아까 바로 그 이현철 기자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엔 그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가 그 보고서에서 이 북한의 기관 그리고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과 인권 상황 기록 등을 그 하기 위한 그런 조직 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그런 제안을 보고서에서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 현장 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피해자들로부터 사실 서울에는 그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 탄압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북한의 인권 억압에 대한 상황들을 자세히 듣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축적해 나간다. 이것이 현장 사무소의 첫 번째 그런 업무입니다.
네. 그 북한에서 비난을 했다는 얘기 아까 얘기를 했는데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네. 그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그 한국이 그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그 설치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중국이 그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비 필레 유엔 최고인권 대표가 지난달 한국 측에 현장 사무소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고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그 유엔 인권 이사회 회원국들의 입장과 이해를 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섰던 건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데 동의를 했고 중국도 이 과정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당국자 설명에 따르면 특히 그 중국의 경우는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 중국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나라 그 러시아의 입장도 그 관심사인데요. 러시아도 이번 결정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서울에 설치를 하나 또 다른 그 인접 국가에 설치를 하나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북한은 왜 특히 서울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는지 북한의 입장이 과연 뭔가요?
예, 그 북한의 입장은 사실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입장이고요.
네.
그 국제사회, 한국이나 미국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그 체제를 정치적 이유에서 그 모함하고 그리고 근거 없이 비방하기 위한 그런 이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북한의 그 대남 선전기구인데요. 이 조평통이 발표한 담화를 보면 이 그 섬뜩합니다. 그 이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때 경고를 했던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 그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체제 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남북관계가 극도로 그 악화돼 있고 긴장 상태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 한국 정부 한국의 그 유엔의 이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설치되는 것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 이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사무소를 열기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언제쯤 문을 열게 되고요? 운영은 과연 어떻게 해가는 겁니까?
네, 유엔은 현장 사무소 설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그 적합한 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소 설치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측은 현재 그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예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직원은 5명 내지 6명 정도를 둘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그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또 얼마나 직원을 채용할지 이런 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100%로 그 유엔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한국 정부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그 개입을 하거나 또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한국 설치 결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연병세 한국 외교부장관 초청으로 서울을 찾아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먼저 이 왕이 부장의 방한 일정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왕이 외교부장은 과거에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로 그 활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과는 상당히 친숙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교부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네.
예, 한국에 와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회담을 당연히 했고요. 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과 관계가 있는 인사들을 초청해서 중국 대사관 서울에 중국 대사관에서 그 연설을 통해서 그 한국과 중국 간의 그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중국 측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중국과 한국의 우호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틀간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네. 이번 그 방한 중에 가장 두드러진 그 논의 사항은 뭐였나요?
네. 그 중국 정부는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 측의 육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왕이 부장의 한국 방문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둔 사전 조율이 가장 큰 목적이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6월경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그 사전에 여러 가지 의제 조율도 하고 또 방한 일정도 확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 서울을 방문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그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문제들을 논의할지 그런 의제들을 그 조율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이번 그 방문의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외교 수장이 우방국인 북한보다도 동맹국인 북한보다도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 우방국인 북한은 현재 그 추가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고 또 그 계속해서 그 도발적인 행동들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실제 사격을 가해서 긴장을 높이기도 하고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핵 개발 자체가 지금 국제사회의 그 대북 제재결의나 이런 것들과는 배치되는 그런 네. 위반되는 활동인데요. 이 유엔의 상임 이사국 중에 한 나라인 그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이런 도발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언사들은 상당히 부담입니다. 북한 측의 이런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을 먼저 왕이 외교부장이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북한 측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네. 북한 측에 대해서 좀 더 그 국제사회와의 그 면을 접촉면을 넓히고 북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적 내지는 경고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왕이 부장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등 해서 그 한국에 있었던 그 재난에 대해서도 위로를 표시하고 하는 등 참 우호적인 태도가 유난히 두드러졌다 이런 평가인데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공을 들이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중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런 걸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아, 특히 그 중국이 미국 또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되거나 그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아, 중국이 한국을 끌어안고 가자는 전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특히 그 대일본 압박에 있어서는 한국과 역사 공조를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고자 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 한국 정부는 그 미한동맹의 틀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런 범위 내에서만 그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가져간다 이런 원칙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육자회담 관계도 간단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왕이 부장의 이번 방안에서 육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두 나라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이 다른 점이 뭡니까?
예, 그 한국 정부는 사실 미국 정부가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북한 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그리고 또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은 그 일단 조속한 육자회담의 재개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왕이 부장의 활동과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문을 올린 게 있는데요.
네.
그걸 보면은 육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가장 중요한 왕이 부장의 활동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중국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이 법안이 제출된 배경이 뭡니까?
네, 이 법안을 제출한 사람은 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인데요. 지금까지 그 공화민주 양당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과 주민 억압을 막을 수 있는 제재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번 그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그 재무부가 2005년에 성공적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했던 그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제재 이 제재를 본땄다고 밝혔는데요. 당시에 그런 제재가 국제금융시장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북한에 큰 타격을 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 법안은 그 김정은 정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정권의 통치 자금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북한 제재는 이미 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예, 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라든지 기관들에 대해서 이 미국과 경제 교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 사치품 조달, 자금 세탁, 상품 위조, 마약류 밀수 이런 데에 그 개입된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하고 또 미국의 그 영토에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그 인권 관련한 그 제재도 있는데요.
네.
이 북한의 그 인권 문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에 관여한 인물들을 적시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초 법안보다 강도가 약화된 거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초의 법안을 보면은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3국도 미국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그 이른바 그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그 조항이 들어 있어서 그 강력한 금융 제재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에서는 이런 조항이 빠졌고요. 따라서 그 북한의 그 불법적인 그 자금 조달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그 소식통들은 이런 조항들이 빠진 이유로 그 그 재무위원회 등 그 다른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데서 그 통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중간에 빠진 걸로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 네. 자, 대북 제재에 대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예, 미국은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그 다양한 형태의 대북 제재를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라든지 재무부의 여러 가지 그 관련 규정을 통해서 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아, 그 미국 정부는 제재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라는 점을 늘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합의된 법안은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그 외교위원회의 합의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것이 최종 그 법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을 텐데 앞으로의 절차와 전망을 좀 살펴보죠.
네, 그 이번에 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이제 그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또 이어서 그 상원으로 넘겨져서 상원 그 소위원회 또 전체 회의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그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아, 로이스 위원장 그 얘기인데요. 심의가 끝난 후에 그 BOA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은 매우 높다. 또 상원 외교위원장도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일부에서는 또 앞으로 그 미국 정치권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 전에 이 법안이 하원 전체 회의 또 상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이 모든 것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한 주 동안 등장했던 주요 북한 관련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